여름 휴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휴가다운 휴가를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터여서 휴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휴가의 계절이 원치 않게 코로나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찾으시는 곳이 아무래도 바닷가일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여름 휴가철에 가장 복잡한 곳이 바닷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다를 찾는 것이 모두 그렇게 휴가를 즐기기 위한 피서와 휴양의 목적으로 찾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다를 생업으로 삼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각종 물고기들을 키우거나 잡기도 하고 해초를 양식하기도 하고 각종 어패류를 갯벌해서 채취하기도 하고 먼바에 나간 원양어선들이 대규모의 어획량을 가지고 돌아오기도 하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렇게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생활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무대가 갈릴리 바다와 그 인근 마을들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갈릴리 호수 언덕 위 베세다 들녘이었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또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것도 갈릴리 인근 마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풍랑맞는 제자들을 구출하기도 하셨고 천국 복음의 신비한 내용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러므로 갈릴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힘겹게 감당해 나가시던 노동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은총이었고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하시리라고 예언된 바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허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항상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 변방의 이등 국민이나 이방인처럼 취급당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 한 가지가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은 신실한 제자들로 일생을 헌신했으며 후에 초대교회의 기둥같은 일꾼들이 되어서 세계 역사를 변혁시키는 일에 헌신적인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자기 직업의 노동 현장이었던 이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 새 출발을 했고 주님은 그를 통해 이 바닷가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실패의 날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인 본문의 말씀은 매우 상황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빈손이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절 3절에서 당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같습니다. 주님께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려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어보시거나 양해를 구할 틈도 없이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배의 주인인 베드로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어이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발적이고 무례한 상황이 그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는 지난밤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침이 되도록 빈손이었습니다. 물론 어부에게 그런 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기분이 좋을 리가 없고 집에서 기다릴 가족들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날이 며칠 더 계속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염려될 처지입니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걱정스럽고 지쳐있는 시간에 불쑥 예수님이 자기 배에 등장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처음으로 찾아오신 날은 이렇게 뭔가 불편하고 내 상황이 좋지 않고 걱정이 매우 많아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밤을 새운 노력이 실패한 날, 무력감에 물먹은 솜처럼 기분이 가라앉은 날, 해결 못할 숙제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워 머릿속이 꼬인 실타래처럼 복잡해진 날, 그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자주 생겨날 수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물가는 매일 오른다 하고 경기는 점점 더 깊은 위기로 나아간다 하고 기대했던 새 정부는 출발부터 삐걱거리면서 불안해 보이고 나라 안의 여러 일들이 불협화음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세상의 뉴스들이 듣기가 거북해지는데 내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많이 수고하였으나 빈금을 거두는 베드로처럼 허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곤이 영혼 깊은 곳까지 몰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완벽하고 기분 좋고 내 삶이 자신감으로 넘쳤을 때가 아니라 실패가 이어지고 기분은 가라앉고 삶의 짐이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 그런 날을 주님은 불쑥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고 마음은 불편하고 머리는 복잡한데 주님은 아주 단순하고 태평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이 말씀이 베드로의 경험이나 일반적인 상식이나 지금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전문 어부인 그가 나사렛 산 동네 목수의 말을 신뢰하고 그물을 던진다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도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5절 말씀에서 그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경험으로도 상식으로도 지금의 기분으로도 그리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일단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보 신앙인인 베드로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이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된 다음에 따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이성적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신앙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도저히 납득 못할 말씀을 지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입니다. 주님은 자주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이해하지 못할 명령들을 하십니다. 내 사정과 내 기분은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설득해 보려 노력하시거나 우리와 더불어 협상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단순하게 명령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 못할 주님의 단순한 명령 속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내장되어 있고 그 단순한 이해 못할 명령 속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매우 어색하고 불편하고 무거운 마음인데도 자기 생각과 논리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6절 말씀에 시작하기를 그렇게 하니 했습니다. 이 그렇게 하니라는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렇게 따랐더니 그렇게 그 말씀들을 했더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순종하시면 그렇게 따르시면 그렇게 실천하시면 그 말씀 속에 내장되어 있는 주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 같은 고기 잡이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기적적인 고기 잡이를 통해서 발견된 것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아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인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자라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거쳐야 될 첫 번째 과정이 자기의 죄인됨을 심각하게 발견하고 깊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일입니다. 죄인됨의 심각한 인식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불가능하고 깊은 회개가 없이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첫 단계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에 민감하고 자기 변호에 적극적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현상들을 보십시오. 나라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야당은 집권 여당을 공격하고 집권당들은 과거 정권을 핑계 삼습니다. 이런 모습을 수십 년간 우리는 지켜봐 왔습니다. 이런 생존 양식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문제는 심각한데 누구도 내 죄가 큽니다, 내 잘못입니다, 제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세상이 더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순간에 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지은 죄가 무엇이며 그가 그 시대 상황에 대하여 무슨 책임이 있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와 같은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너부가 무슨 큰 잘못을 역사에 지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상황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이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통해서 진정한 자아, 자기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기적의 고기잡이를 통해서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인지하게 된 깨달음을 먼저 갖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의 인상은 다소 무례하고 다소 도발적인 모습으로 찾아와 주인의 승낙도 없이 자기 배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한 고기잡이가 이루어진 다음 그의 눈에 보인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 선생님하고 부르다가 이 기적적인 고기잡이 후인 8절 말씀에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보는 영적 안목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범상치 않는 모습을 발견했고 그에게서 신적 존재의 실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결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는 비교적 우위에 빠져있다 생각하기가 쉽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비판의식이 우리 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그 답답한 식민시대를 살아갔던 한 사람의 청년으로 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식민지배한 로마 사람들이 죄인이고 민족의 배신자가 된 세리들이 죄인이고 나라와 백성을 이 도탄과 고통에 빠뜨려버린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고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죄뿐인 그 자신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거룩한 긍정이 있어야 거룩한 부정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죄인된 자기를 바라보는 눈도 열리게 되어서 죄인인 자기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장 말씀에서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죄성을 심각하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자기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신 분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그분은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께 가졌던 그릇된 편견이 사라지고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무한 죄인됨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신의 죄인됨의 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길로 전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죄인됨을 고백하는 베드로와 바울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비난받는 죄인의 삶으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가장 경건한 거룩한 사람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이하에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잘 바칩니다라고 자기의 흠 없는 모습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곁에 섰던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 아님을 강변한 강변 바리새인이 아니라 끝없이 자신을 살피며 부끄러워 호기들지 못하는 이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의 길로 이끄시고 그의 삶을 존귀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삶을 구원의 길로 걷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공동체 내 평화를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새 창조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날마다 직시하시면서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깊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세워주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따라오느라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병아리들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 새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씨앗들이 껍질이 썩고 거기에서 새싹이 움터 나와야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하는 새로운 존재로 승화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못된 자아의 껍질을 깨고 나타나야 하나님 앞에 서여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세상의 많은 능력들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라 진지하게 자기를 살펴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회개한 사람은 자기의 생존 자체를 위해 사는 삶을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적 존재로 삶의 가치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이후로는 그대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얻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목표해 두어야 될 삶의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제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많이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삶을 수십 년 살면서 땅 사고 예배당 짓고 주차장 넓히고 또 다른 별관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허망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법이고 우리는 역사에서 얼마 지나지 못한 모두 잊혀진 존재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권력 투쟁을 하고 그 결과 애굽의 권력을 장악하여 바로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한 시대를 풍미하는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 손하더라도 그가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사명자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가 그 시대 신화적 인물이 되고 페르시아 신데렐라처럼 자기 삶을 화려하게 살았다 손치더라도 그가 구원을 호소하는 그 동족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자기 안전만 도모했더라면 우리가 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일생을 투자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교회도 그 존재의 목적이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자기 삶을 바쳐셨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진 멋진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기만 하면 매우 안전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려고 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거친 바다에 나가 항해를 하고 때로는 파도에 시달리고 때로는 파선의 위험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거친 바다에 항해를 해야 배는 배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무위도식하는 존재들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살펴보 돌보는 사명이 있는 노동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 기뻐뛰며 즐거워하는 유희공동체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려고 사람을 넣는 생명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척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모욕을 당하고 왜 박해를 받고 왜 정처 없이 수고하고 왜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아 만물이 찌꺼기처럼 취급당하는 삶을 왜 살아야 합니까? 적당히 믿고 적도껏 중내내고 남들처럼 살면 되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앞서 삶의 본을 보이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사람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을 만들기 위해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당해도 이 길을 걸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를 따른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얻는 행복한 일생을 살고 행복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삶을 존귀한 자의 삶이 되게 하시는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람의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